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잠언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은 잠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는데요. 이제 잠언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잠언은 성경 가운데서 시가서로 분류되는 하나의 그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서 그러면 욥, 시편, 잠언 그리고 전도, 아가서까지 이렇게 다섯 권을 꼽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시브리어로 쓰여졌다고 하는 그런 공동점이 있고요. 모두가 같은 종류의 어떤 그 권역에 속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은 시가서에 속하는 책들 가운데 세 권, 그러니까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세 권을 쓴 것으로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이 잠언은 지혜에 속한 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도서는 어리석음에 관한 책이고요. 아가서는 사랑을 노래한 책입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있어서 지혜와 어리석음의 중간에 속하는 행복이라 뭐라 그럴까요? 좀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세 가지의 모든 주제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에 대해서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천5이며 이게 열왕기상 4장 32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이 쓴 105개의 노래 중 한 가지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잠언 가운데 우리가 실제 갖고 있는 것도 상당히 그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3절로 34절에 보면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낳은 우슬초에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잠언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읽게 됩니다. 잠언은 매우 적절하면서도 함축적인 방법으로 특별한 진리를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은 오랜 체험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들을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죠. 잠언은 기억하기 쉬운 형태로 표현된 진리입니다. 경험의 바탕을 둔 철학이고요. 인간의 행동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잠언은 격언의 문장, 처세술, 금언, 속담, 또 옳은 말, 경구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잠언을 부를 수 있다고 봅니다. 잠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는 1장 7절 말씀이 잠언의 주제성구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어릴 때 요절요절 그랬잖아요. 1장 7절이 잠언의 요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방과 고대의 동쪽은 잠언의 발원지라고 볼 수 있죠. 솔로몬은 아마 잠언 가운데 많은 부분을 다른 자료에서 수집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자기가 편집하고 일부는 자기가 직접 지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잠언이 솔로몬의 직접 작품이거나 혹은 다른 자료에서 수집한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잠언이 성령의 영감으로 된 말씀으로 조금도 손상당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그 모든 그 잠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정하신 것,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죠. 터틀 박사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본 이 잠언이 인칭 대명사가 원래 2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뀐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러한 이유에 대해 학자들은 2인칭을 사용한 자모는 솔로몬이 자신의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이고 3인칭을 사용하고 있는 자모는 솔로몬이 직접 지은 것이라는 결론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성경의 잠언과 다른 문헌의 잠언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고대 헬라인들은 잠언을 지어내는 능력에 있어서 상당히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뭐 소크라테스니 아리스토텔레스니 뭐 이러한 철학자들, 그 전 사람들, 그 후 사람들의 많은 격언들을 그들의 문헌 가운데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당시에 지식이 많은 시인들에 의해서 지어졌던 그러한 내용들은 참 여러 면에서 좋은 교훈들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매기 목사님이 대학에서 전공이 헬라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글들을 많이 읽어보았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 상당히 좋은 글들을 당신은 많이 읽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잠언 강해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잠언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특징과 두드러진 점이 있음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잠언에는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진술이나 모순된 견해가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의 남이니라. 이게 잠언 4장 23절이고요. 이것은 그로부터 약 2700년 후 하비가 사람의 피가 순환하고 심장이 혈액을 공급하는 펌프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참 놀라운 솔로몬의 이 지혜적 또 지적 진술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와 반대로 외경인 바나바 서신에는 자신을 스스로 불태워 죽었다가 부활한 신비로운 불사조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이러한 우화는 잠언을 비롯한 성경의 다른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본 잠언이 수백 가지의 잠언을 포함하고 있는 고대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적 관점에서 비과학적인 요소들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잠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인가, 그 신기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논하며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한 가지의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본 책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잠언은 높은 도덕적 규범에 관한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잠언에서 다른 책에서와 같은 비도덕적인 말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순교자 저스틴은 소크라테스를 가리켜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이미 기독교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말이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이것이 그의 높은 도덕적인 개념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크라테스 역시 당시의 창녀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크라테스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은 그가 도덕적이지도 비도덕적이지도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잠언은 정확하게 높은 도덕적 규범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지혜로부터 나온 잠언들 중에 종종 서로가 모순되는 것이 있는 반면 성경의 잠언은 전혀 모순이 없다 하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본다면 뛰기 전에 먼저 조심하라 라는 말은 주저하는 자는 패한다 라는 말과 서로 모순이 되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심은 만큼 거둔다 라는 일반적인 교훈이 있다고요. 이 교훈은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자유다 라는 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아라. 우리 속담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긁어 부스럼 만든다. 이 교훈 역시 가만히 있어서는 결코 발전이 없다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굴러가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라는 서양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둥지를 트는 암탉은 결코 살이 찌지 않는다 라는 교훈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자아는 이처럼 서로 모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성경의 자아는 모순이 전혀 없는 것이죠. 성경의 자아이 특별히 순서와 상관없이 편집된 것에 반해서 일부의 사람들은 이것이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 순서대로 주제가 전개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는 자신의 인생을 막 시작하고 있는 한 젊은이에 대한 묘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본 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1장 7절 말씀이요. 자신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본의 모든 교훈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지금도 진리이고 앞으로도 진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그리고 옛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그것은 진리가 되는 것이죠. 성경의 자본은 누구에게나 훌륭한 책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진 모르죠. 그러니까 자본에는 복음에 대한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죠. 본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지혜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구란 말입니까? 본 책은 서로 무관하다는 말,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9절에서 자신의 교훈에 대해서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자아을 많이 지었으며 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진정한 전도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신가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아의 매우 재미있는 부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자아의 교훈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과 조금씩이나마 다 연관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자아의 교훈과 연관시켜 소개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다른 재미있는 것들도 발견하게 될 것인데요. 저는 또 여러분이 자아 가운데 여러분의 친구나 친척들과 일치하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겁니다. 그러나 자몽 가운데 그들과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겁니다. 자몽은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교훈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몽을 연구하는 것은 참 재미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 child is this on Mary's lap is sleeping, whom angels greet with anthems sweet, while shepherds watch are keeping. This is Christ the King, whom shepherds guard and angels sing. Haste to bring him, Lord, the babe, the Son of Mary. While lies he in such mean estate, where ox and ass are feeding, good Christian fear for sinners hear, the silent word is bleeding. Nails, spears shall pierce him through, the cross be borne for me, for you. Hail, hail, a word made flesh, the babe, the Son of Mary. So bring him incense, gold and myrrh, come peasant king to own. The King of Kings salvation brings, let loving hearts enthrone him. Raise, raise the song on high, the Virgin sings her lullaby. Joy, joy, for Christ is born, the babe, the son of Mary, the son of Mary, the son of Mary.
Mary.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찬송 전에 잠언에 대한 서론적 개념들을 쭉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잠언에 대해서 지금까지 세 종류의 대꾸 형식이 제시되어 왔다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동의 대꾸법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절이 첫 절에 말씀하는 것을 재진술하는 어떤 동일한 사상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요. 또 하나는 대조 대꾸법입니다. 이것은 앞절에서 진술한 진리를 두 번째 절에서 정반대의 진리와 대조시킴으로 그 의미를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것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하는 잠언 13장 9절 말씀처럼 여러분은 두 번째 절이 대조적인 방법에 의한 정반대의 관점에서 동일한 진리를 재진술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또 사용된 대꾸 방법이 종합 대꾸법인데요. 이것은 첫 번째 절의 중심 사상이 두 번째 절에서 더욱 발전된 형태로 표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20장 2절과 같은 경우인데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 말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죠. 잠언 1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은 잠언을 별로 재미없는 책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저는 잠언이 우리들 각자에게 매우 실제적인 메시지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본 책을 연구하는 동안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잠언을 우리 매기성경 강의 애청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죠. 잠언은 여러분 특별히 젊은 남자를 상대로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젊은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죠. 젊은이들 뿐만인가요? 청소년들에게도, 아니 어린아이들에게도 이 잠언은 아주 귀하게 적용되고 뿐만인가요? 어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잠언은 정말 요즘의 젊은 친구들에게 주는 너무도 귀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그랬듯이 오늘날 젊은이들은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가치관의 혼돈에 있잖아요. 이럴 때 잠언을 제시해주면 저는 분명한 삶의 방향을 구하고 찾고 달려갈 수 있으리라고 믿는 거죠. 저는 우리가 잠언을 연구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 본 책이 결코 무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언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곳과 나가는 곳이 분명하다고 말하는 것을 이 잠언을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많이 듣게 되는데요. 저는 그들의 말이 참 또 그런 선생님들의 말씀이 참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핵심 요점은 우리가 잠언을 대할 때 그것을 올바른 자리에 놓고 그러한 관점에서 좀 이해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가 어떤 틀 속에 있다고 가정할 때 이 경우에서의 틀은 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마치 잠언을 나는 사전 찾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설명이 너무 짧은 게 탈이란 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같은 자세로 잠언을 읽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도 잠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또 우리 매기 목사님도 계속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강조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이 본책을 연구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믿는 것이죠. 잠언 1장 1절을 먼저 볼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본절은 잠언의 저자와 솔로몬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른 자료들에서 많은 잠언을 수집했음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모든 잠언을 편집했으며 일부는 자기가 직접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본책에 기록된 것 외에도 그가 많은 잠언을 기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첫 번째 부분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잠언 1장에서부터 9장까지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가정에서 자기의 인생을 출발하는 소년에게 잠언이 주어진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1장 2절에서 4절인데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는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본절은 10개의 비슷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물론 그것들은 서로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의미의 단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단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결코 동일한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또 독자들에게 강한 시작의 인상을 주기 위해 반복적으로 열거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결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러한 단어들 가운데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 그 아까 읽은 그 가운데서 보면 지혜를 알게 하며 그랬잖아요. 지혜를 알. 여러분 지혜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르게 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바르게 써야만 지혜가 됩니다. 지식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잘 나타나는 것이 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 성경에서도 지혜란 단어가 37번이나 언급되고 있는데 지혜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란 지식의 올바른 사용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지혜를 갖고 있는 똑똑한 사람은 많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적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식을 갖고 있는 똑똑한 사람은 많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적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의 지식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참 그래요. 많이들 아는데요. 행동이 그렇지 않으니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혜와 관련된 몇 가지 부연 설명을 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데 구약 성경의 지혜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지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안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자기의 소망을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오늘날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간결하게 알고자 하는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죠.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지혜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다시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꼭두각시처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저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라고 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전단지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보고 아 참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을 알면 지혜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말씀이죠. 또 하나의 단어를 살펴보면 훈계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혜가 잠언에서 약 37번 사용되었다면 훈계는 26번 나타나고 있어요. 동일한 히브리어의 이 단어가 때로는 징계하다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했는데 이것은 아주 그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잠언 13장 24절을 보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 징계가 훈계라는 표현이거든요. 여기에서 징계하느니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훈계한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훈계는 징계를 통해서 가르쳐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의식 속에서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진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분명히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법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그를 징계하고 교화시키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죄인을 다루는 목적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죄인을 심판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의 목적이기 때문인데요. 그 외에 다른 이유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자녀를 대할 때 훈계의 목적은 그들을 징계함에 있습니다. 그것에는 자녀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없어요. 부모는 자식을 징계하는데 그 징계는 너무도 다르죠. 여러분은 자녀를 훈계하되 징계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지 않나요? 처벌이 아닙니다. 처벌이 징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말썽 부리는 자식을 처벌해야 한다는 말을 종종 듣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견해입니다. 어린 자식을 무릎 꿇게 하고 매를 가하는 것이 처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아이로 하여금 더 올바르고 바른 자세로 나아갔게끔 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다른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잠언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자녀의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가 형통케 되길 기도해주는 책 365일 자녀 축복 안수 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